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최근 해외 주재 외교관의 25살 이상 자녀들에 대해 송환령을 내렸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한국국회 정보위원회 소식통은 오늘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전날 이 같은 보고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송환령이 영국 주재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망명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태 전 공사의 딸이 북한에 남아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는 아들만 두 명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자도 태 전 공사가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밖에 태 전 공사의 출신 성분과 관련해 김일성 주석의 전령병으로 활동한 빨치산 1세대 태병렬 인민군 대장의 아들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란 공군기지를 통한 시리아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이란 하마단 공군기지를 통해 시리아 내 테러 분자들을 겨냥한 공습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적인 이란 기지 사용은 테러 대처에 관한 상호 협정과 시리아 내 상황을 토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주 이란 공군기지에서 폭격기와 전투기를 출격시켜 시리아 내 무장단체들의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이란 공군기지 사용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물론 이란 내 일부 국회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남부 헬만드주에서 전술적 승리를 거두자 미군이 병력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 대변인 찰스 클리블랜드 준장은 어제 탈레반이 일부 전술적 승리를 거둔 현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며 헬만드 주도 라쉬카르가를 방어하기 위해 미군 100명을 파병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리블랜드 준장은 또 파견된 미군이 아프간 정부군의 훈련과 자문,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아프간군이 탈레반에 빼앗긴 지역을 탈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오랜 기간 독일 주민으로 살아온 터키계 이민자들에게 독일에 대한 충성을 촉구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어제 이탈리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터키계 이민자들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이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앞서 독일 의회가 지난 6월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한 아르메니아인 살해 사건을 대학살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크게 반발했었습니다. 또 지난달 말에는 약 4만 명이 쾰른에 모여 집회를 갖고 터키에서 발생한 쿠데타 기도를 비난하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의견의 자유와 시위의 자유를 누린다며 서로 다른 입장도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지난 주말 발생한 쿠르드족 예식장 폭탄 테러에 어린이 자살폭탄 요원을 이용했다는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비날리 일드림 터키 총리는 어제 이번 테러에 어린이가 폭탄을 터뜨렸다는 추측은 목격자들의 소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자살 폭파범이 ISIL이 보낸 12살에서 14살 사이 어린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드림 총리는 이번 테러의 주체와 테러 조직의 명칭 등에 관한 초기 정보는 정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클린턴 재단에 대해 특별검사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오하이오주 아크론에서의 유세에서 클린턴 후보가 광범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특히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일을 믿고 맡길 수 없다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안위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키는 경호원들 혹은 근위대는 엄격한 교율과 기강을 요구하는데요. 그런 근위대를 지휘하는 장교가 사람이 아니라 펭귄이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북유럽의 노르웨이에서는 왕실 근위대의 상징인 펭귄이 장교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령에서 준장으로 승진해 장성급 인사가 됐다고 합니다. 오른쪽 날개에 별을 단 올라프라는 이름의 이 펭귄 장교는요, 50여 명의 근위대 사열을 받으면서 진급식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다소 엉뚱해 보이긴 하지만 딱딱하고 무거운 근위대가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올라프 준장이 더할 나위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동물원에서 태어난 올라프 준장은요, 1993년 노르웨이 왕실 근위대에 입대해서 근위대 상징이 됐다고 하고요. 승진을 거듭해서 2008년에는 명예 기사자기를, 그리고 이번에 장성으로 승진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정부와 시민 사이를 잇는 이런 가교 역할을 하는 친근한 제2, 제3의 올라프경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1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24일 수요일 북한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2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까요?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32도, 신의주 21도에서 30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3에서 31도, 함흥 20에서 29도, 끝으로 청진은 20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존 덴버의 노래입니다. 애니의 노래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애니송 함께 감상해 보시죠.
You fill up my senses like a night in a forest, like the mountains in springtime, like a walk in the rain, like a storm in the desert, like a sleepy blue ocean. You fill up my senses, come fill me again. Come let me love you, let me give my life to you, let me drown in your laughter, let me die in your arms. Let me always be with you. Come let me love you. Come love me. You fill up my senses, come fill me agai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올림픽을 무사히 치른 브라질이 또 다른 중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조만간 마무리되는데요. 국민 여론이 나빠서 탄핵이 가결되는 쪽으로 결론 맺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현지 언론과 외신들을 종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납니다. 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한 굵직한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리우 올림픽 폐막 후 이어지는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들의 출전이 전면 금지됐다는 소식까지 이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축제는 끝났고 현실로 돌아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브라질 대통령 조만간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고요.
예,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 회계를 조작했다는 사유로 지난 5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개시돼서 지금까지 직무 정지인 상태인데요. 브라질 의회는 올림픽 폐막 후에 최종 탄핵 표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었습니다. 이 표결이 오는 목요일, 내일 모레 시작됩니다. 찬성에 투표할지 반대할지 의견을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의원들이 많아서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안 좋아서 이 탄핵이 최종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주요 외신들은 브라질에서 13년 만에 좌파 정권이 공식적으로 종료될 것이라는 예측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최종 표결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브라질 상원의 전체 회의를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형식으로 탄핵 심판 최종 표결이 열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25일 시작해서 30일이나 31일쯤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달 안에는 호세프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지 여부가 최종 판가름 되는 건데요. 29일에는 호세프 대통령이 상원 전체 회의에 직접 출석해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호세프 대통령과 변호인단 측은 이날 최선을 다해서 탄핵안의 허점을 부각시키고 최종 부결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가 되는 54명 이상이 찬성의 표를 던지면 탄핵안이 가결되고 호세프 대통령은 공식 퇴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찬성이 3분의 2에 못 미치면 호세프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네, 자, 찬반을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의원들이 꽤 있다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네. 대체적으로 의원들의 찬반 의사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브라질 매체들이 파악한 데 따르면 상원의원 가운데에서 43명에서 45명 정도는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하고 18명 내지 19명 정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17명에서 20명 정도가 의견을 정하지 못했거나 의견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12-13명 정도만 찬성 측에 합류하면 탄핵이 최종 가결되는 것이라서 탄핵 추진 세력과 또 이에 반대하는 호세프 대통령 측은 서로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아직 의견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의원들이 이 찬성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지난달 현지 여론조사기관 다타퓰라가 실시한 브라질 국민 여론조사에서 탄핵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58%에 이르렀습니다. 오는 10월에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브라질 상원의원들로서는 이 같은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전했는데요. 실제로 브라질 정치권에서는 아직 의견을 정하지 못한 상원의원들이 대부분 탄핵 찬성 진영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세프 정부에서 각 부처 장관을 지낸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지금까지 탄핵 추진 과정에서 중립 성향으로 분류됐던 헤난 칼리에우스 상원의장마저 찬성에 투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서 나머지 의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탄핵이 가결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이제 직무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될 텐데요. 네. 자,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습니까?
예, 직무정지된 호세프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이끌고 있는 미셰유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8년 말까지 호세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테메르 권한대행의 소속당이자 원내 제1당인 브라질 민주행동당은 탄핵이 최종 가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게 되더라도 테메르 대행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0% 초반에 머물러서 매우 저조하다는 점에서 브라질 정계의 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네. 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잘 치러내긴 했습니다만 이 브라질 사회 정치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요.
예, 남미 최대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브라질은 현재 1930년대 이후 최장기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실업자 수가 1160만 명에 달하고 있고요. 올해 2분기에 브라질의 실업률은 11.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8.3%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습니다. 또 각 지역의 지방정부가 잇따라 파산 선언을 하면서 수개월 동안 공무원들의 봉급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경찰, 소방을 비롯한 사회안전인력들이 업무 거부를 하면서 치안마저 극도로 불안해진 형편입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브라질 경제 전망을 소폭이나마 상향 조정하는 등 경기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브라질 시민사회가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일본이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소식이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2일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이 기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행사와 별도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일정이 잡혀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 정상회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네, 양국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영토 분쟁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예정이라고 일본 NHK 방송은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의 동쪽 끝에 위치한 캄차카 반도와 일본 열도 북쪽 끝 사이에 있는 섬들을 놓고서 두 나라가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왔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쿠릴 열도 분쟁, 일본에서는 북방 영토 문제라고 부르면서 다투는 중입니다. 얼마 전 두 정상이 기존의 발상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이 북방 영토 문제, 쿠릴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본 상황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합의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에서 이 쿠릴 열도, 일본에서는 북방 영토라고 부르는 지역의 영유권 분쟁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일본 홋카이도 서북쪽의 쿠릴 열도 가운데에서 이투룹, 쿠나시루, 시코탄, 하보마이 등 네 개 섬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는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가 이들 네 개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을 근거로 자신들의 영유권을 꾸준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또 다른 어떤 획기적인 의제도 있다고요?
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러시아와 일본이 평화 조약을 체결을 하는 것을 전격적으로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 중인 것도 아닌데 평화 조약이라고 하면 좀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두 나라 사이에 공식적인 종전 처리가 아직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국제법상으로는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실무협상단을 꾸려서 대화를 진행해왔는데요.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 차관급인 하라다 치카이토 수석 대표가 협상 책임자로 나섰고요. 러시아 측에서는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해온 양국의 실무 협상이 최근 상당한 결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가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요?
예, 아베 일본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을 일본으로 공식 초청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연내에 일본을 방문할 수 있도록 양측이 의견을 조율하는 중인데요. 이번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에서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못할 경우 푸틴 대통령의 방일 일정 중에 성과를 내도록 추진한다는 게 양측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평화조약 체결 협상과 병행해서 극동지역 산업개발 분야에서 러시아 측의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내용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하겠습니다. 리우 올림픽이 끝나고 현지에서 이어지는 장애인 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단의 출전이 금지됐군요.
네, 오늘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러시아 패럴림픽 위원회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출전을 금지한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육상을 비롯한 상당수 종목에서 리우 올림픽이 출전됐던 리우올림픽 출전이 금지됐던 러시아는 이번 결정에 따라서 패럴림픽, 이 장애인 올림픽에도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에서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예, 운동 선수들의 금지 약물 사용을 통제하는 세계 반도핑 기구가 지난달 내놨던 보고서 때문인데요. 이 보고서에는 러시아 정부가 자국에서 열린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금지 약물 사용을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또 그 같은 사실을 감추려 했던 사례들이 자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반도핑 기구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에 러시아의 리우 올림픽 출전 금지를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IOC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종목별 국제연맹의 판단에 따라서 러시아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여부를 판단하라는 결정을 내려서 면제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 열린 올림픽에는 러시아 선수들이 그 일부 종목에서나마 출전이 가능했었잖아요.
예. IOC 결정에 따라서 러시아는 육상 등 일부 종목 선수들을 제외하고 올림픽에 나설 수 있었는데요. 장애인 올림픽을 관장하는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는 다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러시아 선수 들의 리우 대회 전면 출전 금지를 오늘 결정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에 반발해서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제소했지만 재판소 측은 긴급 발표를 통해 기각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 선수들은 아무도 리우에서 열리는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국무장관으로 일할 당시에 이 클린턴 재단의 고액 기부자들이 특혜를 누렸을지 모른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 특별 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암을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봉사활동에 힘쓰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2016 회계연도 들어서 미국으로 입국한 난민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기독교인보다 무슬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선 양당 후보들을 보면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막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이메일 문제 때문에 계속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멕시코 이민자나 이슬람 신도 비하 발언으로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는 국무장관 시절에 개인 이메일을 계정을 사용한 문제 등 이메일 문제로 계속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클린턴 가족이 세운 자선재단인 클린턴 재단과 이 국무부 간의 특수 관계를 보여준다는 내용의 이메일들이 공개되면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클린턴 재단과 국무부 간의 특수 관계라고 했는데 이메일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길래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성향의 시민단체 이 사법 감시가 공개한 이메일을 보면요. 클린턴 재단의 관계자였던 더글러스 밴드 씨가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과 이 바레인의 살만 왕세자 간의 면담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국무부에 보냈고요. 이런 식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클린턴 후보가 미국 국무장관으로 일할 때 클린턴 재단의 고액 기부자들이 이 국무부의 고위 관리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살만 왕세자가 클린턴 재단의 후원자였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재단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이 밴드 씨는 이메일에서 살만 왕세자가 이 클린턴 재단의 좋은 친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클린턴 후보의 최측근인 후마 에버든 씨가 이 면담 약속을 잡았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에버든 씨는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을 만나고 싶어하는 재단 후원자들의 이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런 의혹이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예, 네. 클린턴 후보 측은 계속해서 특혜를 준 일은 없다 이렇게 부인해왔죠?
네, 맞습니다. 이 클린턴 후보 자신이나 재단과는 관계가 없고 이 클린턴 후보의 보좌관들과 또 클린턴 후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보좌관들 사이에서 이 개인적으로 오간 대화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이런 설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태도인데요.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재단 후원자들이 돈으로 특혜를 산 경우라면서 이 클린턴 후보가 부패했다고 공격했습니다. 또 클린턴 재단은 역사상 가장 부패한 정치 기업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특별 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앞서 미 연방수사국 FBI가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문제를 조사했는데요. 클린턴 후보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클린턴 후보가 굉장히 부주의하긴 했지만 일부러 그런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밝혔죠.
네, 맞습니다. FBI가 조사했던 건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이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재임 시에 이 보안성이 떨어지는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함으로써 국가 기밀을 이 누설하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FBI가 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점을 지적하면서 FBI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고요. 이 특별 검사를 임명해서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클린턴 후보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브라이언 펠론 클린턴 재단 측 대변인은 어제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클린턴 재단은 전 세계 많은 사람을 돕는 자선 재단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후보의 사업은 오로지 이 트럼프 후보 자신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고 또 수상한 관계들로 연결돼 있으며 또 트럼프 후보가 아직 보유 자산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트럼프 후보 쪽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에 자신이 당선된다면 기업 운영권을 장남과 차남 그리고 장녀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세 자녀는 이 트럼프 후보의 선거 운동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클린턴 후보의 그 재단 후원금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 클린턴 재단 측이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선별해서 받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11월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외국인이나 기업으로부터는 더 이상 후원금을 받지 않고 이 일반 미국인들로부터만 후원금을 받겠다고 말했는데요. 또 클린턴 후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 재단 이사진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 신문, 보스턴 글러브 신문에 이어서 최근 진보 성향의 인터넷 신문인 허핑턴 포스트 역시 이 클린턴 재단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암으로 투병 중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어제부터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집짓기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요. 카터 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암에서 치유됐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계속 상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treatments took a lot out of me, but I haven't had treatments on a regular basis since January. So I'm recovering from that.
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좀 약해지긴 했다고 이 카터 전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월부터는 정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이 됐고 현재는 암 징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네. 사실 지난해 그 8월에 암 투병을 고백할 때만 발표할 때만 해도 이 암 세포가 많이 퍼진 상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앞으로 2, 3주밖에 못 살 줄 알았다고 이 카터 전 대통령이 어제 고백했는데요. 이 간에서 암 세포가 발견되면서 간을 절제했었고 또 이 단층 MRI 촬영을 한 결과 암세포가 뇌까지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살 날이 몇 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암치료가 효과가 있었고요. 이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 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카터 전 대통령을 가리켜서 퇴임 후 미국 대통령의 역할 모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981년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적극적으로 인권운동을 벌이기도 했고요. 또 퇴임 후에 오히려 더 왕성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인데요. 암투병을 하면서도 여전히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다니는 교회에서 일요 성경 공부를 계속 이끌었고요. 암투병 중이었던 지난해 11월에도 이 멤피스에 와서 집짓기 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완쾌될 것이란 확신 없이 억지로 이 낙관적인 표정을 지었었다고 이 카터 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네. 자, 카터 전 대통령이 투병 중에도 열심히 참여했던 집짓기 행사, 이 어떤 행사인지 잠깐 살펴볼까요?
네, 원래 이름은 Habitat for Humanity인데요. 뭐 보통 줄여서 Habitat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흔히 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1976년에 설립된 국제 자선 단체로 이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는데요. 이 단체의 홍보대사인 카터 전 대통령은 올해 91살이란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 청바지 차림에 망치를 들고서 직접 봉사에 나섰습니다. 2살 아래로 올해 만 89살인 부인 로잘린 카터 역사 역시 이번 집짓기 행사에 참가했는데요. 두 사람은 이번 주에 1,500명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멤피스 시내 저소득층 동네에 19채의 이 새 주택을 지어주게 됩니다.
네. 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네.
자, 올해 선거에 대해서 이 카터 전 대통령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네,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올해 대선 후보 두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더 자격을 갖췄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민주당원이고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함께하겠습니다. 2016년 회계 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난민 현황이 발표됐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국무부의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016 회계 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중순까지 6만 3천여 명의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신을 무슬림, 이슬람 신도라고 밝힌 사람이 2만 9천 명가량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고요.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은 2만 7,500여 명으로 전체의 44%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미국으로 입국한 난민 가운데 무슬림이 가장 많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국무부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2년 이래 가장 많은 무슬림이 이번 회계 연도에 입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의 전체 입국자 현황을 보면요.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데요. 총 39만 명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이 무슬림은 32%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럼 난민들의 출신 국가별로는 어떻습니까?
네, 미얀마와 콩고 민주공화국, 시리아, 이라크 이 네 개 나라 출신이 많았는데요. 특히 미얀마 출신의 난민이 146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자, 미얀마 출신 난민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뭘까요?
네, 이 불교 국가인 미얀마는 올해 4월에 문민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이 군부 정권 아래에 있으면서 기독교인과 무슬림 등 이 소수계가 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아, 특히 무슬림인 로힝야족이 가장 큰 탄압을 받고 있는데요.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오랜 가택연금 끝에 정계에 다시 복귀했는데도 로힝야족의 박해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면서 또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로힝야족은 대부분 난민이 되어서 미얀마 밖을 떠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에 입국한 난민 가운데는 약 25%만이 무슬림이라고 이 퓨 리서치 센터가 밝혔습니다.
네. 자, 그 외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 난민으로 뭐 몰린 이유가 있겠죠.
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콩고 민주공화국의 경우 풍부한 광물 자원을 두고 수십 년간 이어온 내전 또 반군의 주민 학살로 인해서 난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 그리고 시리아의 경우에는 5년간 내전이 계속되면서 이 유엔의 추산에 따르면 40만 명이 사망하고 1,3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리아 출신으로 미국에 입국한 난민은 약 8,500여 명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등 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활동하는 이라크 출신 난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이 난민을 무조건 무한정 다 받을 수는 없을 테고요. 이 난민 수용 한도가 있죠?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6 회계 연도에 최소한 8만 5천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8월 중순까지 6만 3천 명의 이 난민이 입국했으니까 현재 75% 정도 채워졌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매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이민자의 수는 100만 명에 달하는데요. 그 가운데 약 10%가 난민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노래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예감하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Lately 함께 감상해 보시죠. Lately I have had the strangest feeling with no vivid reason here to find. Yet the thought of losing you's been hanging round my mind. Far more frequently you're wearing perfume, with you say no special place to go. But when I ask, will you be coming back soon? You don't know, never know. Well, I'm a man of many wishes, hope my premonition misses. But what I really feel, my eyes won't let me hide, 'cause they picking me apart, trying to tell myself I had no reason with your heart. Just the other night while you were sleeping,
vaguely heard you whisper someone's name. But when I ask you of the thoughts you're keeping, you just say nothing's changed. Well, I'm a man of many wishes. I hope my premonition misses what I really feel. My eyes won't let me hide, 'cause they always start to cry. 'Cause this time could mean goodbye, goodbye. Oh, I'm a man of many wishes. I hope my premonition misses, but what I really feel, my eyes won't let me hide.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올여름 세계 곳곳이 이상 고온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기상관측 사상 올해가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펄펄 끓는 지구촌.
오늘도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이 34도, 대구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지겠지만
한국은 올여름 연일 폭풍 찌는 더위로 개학을 미루거나 단축 수업을 진행해야 할 만큼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고온경보입니다. 내일도 전반적 지방에서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계속 나타나겠으며 이 무더위는 며칠 동안 지속되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의 고온 경보 방송인데요. 들으신 것처럼 북한도 7월 말부터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만 불볕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1880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지난 7월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천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적어도 11명이 사망하고 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 현상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태양 광선의 하나인 적외선이 일부는 대기를 통과해서 우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일부는 온실가스로 흡수돼서 열이 다시 방출되면서 대기와 지구가 따뜻해지는 현상으로 온실효과라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온실가스를 꼽는데요. 하지만 사실 온실가스는 무조건 해로운 기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양이 너무 많아져서 지구를 너무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겁니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6대의 기체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산화탄소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70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 활동과 온실가스 배출.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는 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 에너지가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기체입니다. 또 지구촌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 역시 지구를 덥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쓰레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나오는데요. 이산화탄소의 온난화 지수가 1이라면 메탄가스는 21이나 됩니다. 메탄가스는 가축의 분뇨 등 특히 농축산업 분야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비료의 사용량이 늘면서 아산화 질소도 대기 중에 계속 쌓이고 있는데요. 이 아산화 질소의 온난화 지수는 무려 310이나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기체처럼 온난화 지수가 무려 650에서 2300에 달하는 온실가스도 있는데요. 온실가스 가운데서는 온난화 지수가 가장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유는 다른 온실 기체보다 배출량이 월등히 많기 때문입니다.
신음하는 지구.
Polar bear, the world's largest land carnivore.
Really sparks a reverence in the heart to see that.
Top predator in the North Pole. Still, experts fear they won't survive global warming.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 곰 같은 극지방의 동식물의 터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폭우와 홍수, 가뭄과 산불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변이 사라지며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바다 생태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대기 중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각종 병균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러시아 시베리아에서는 탄저균까지 발견됐습니다. 얼어붙은 동물의 사체에서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탄저균은 지난 1960년대 지구상에서 박멸됐다고 공식 선언됐던 병균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지구의 평균 온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생태계의 30%가 파괴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t how much this surprised us, which might be just a little more cautious way of saying fearful about what happens.
유엔산하 세계 기상기구의 세계 기상연구팀 책임자 데이비 카슨 박사는 더욱이 이런 지구 온난화 현상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구 살리기 노력.
지구 온난화의 해결 방법은 무엇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겁니다. 1992년 국제사회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실가스의 방출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국가 간의 이행 협약인 교도 의정서를 채택했는데요. 이에 따라 각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방출량을 의무적으로 1990년 대비 평균 5% 줄이기로 약속했습니다. 현재 교토 의정서는 한 차례 시한을 더 연장한 상황이고요. 2015년에는 교토 의정서의 연장선상에서 파리 기후협약이 채택됐습니다. 교토 의정서가 선진국 위주의 협약이라면 파리 기후협약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까지 모두 참여하는 보다 광범위한 국제협약입니다. 일반인들도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활용품을 사용하며 쓰레기를 줄이고 가능한 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이 갑작스러운 출발이나 급제동 같은 걸 삼가는 등 올바른 운전습관 등도 생활 속에 작은 노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he sooner the better, the sooner the better입니다. The sooner the better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잘 들어보세요.
I just got word from the boss that the marketing proposal needs to be in by next week, Monday. We should get started on it as soon as possible.
I agree. The sooner the better. I'll adjust my schedule so that we can get started on it right away.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I just got word from the boss that the marketing proposal needs to be in by next week Monday. 방금 사장님께서 시장 관리에 관한 제안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라고 지시하셨어. So we should get started on it soon. 그러니까 빨리 시작해야 해. 라고 하자 제이슨이 I agree. The sooner, the better. 그래,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I'll adjust my schedule so that we can get started on it right away.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내 일정을 조절할게.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the sooner the better,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just got word from the boss that the marketing proposal needs to be in by next week, Monday. We should get started on it as soon as possible.
I agree. The sooner the better. I'll adjust my schedule so that we can get started on it right away.
Today's expression is the, T-H-E, the, sooner, S-O-O-N-E-R, sooner, the, T-H-E, the, better, B-E-T-T-E-R, better, the sooner, the better, the sooner, the better. This is a common American expression that is used when you think something should be done as soon as possible, instead of waiting or procrastinating. Sometimes, the sooner something gets done, the better things will be. 오늘은 the, T-H-E, the 비교급 문형을 익히시겠습니다. 무엇무엇을 할수록, 무엇무엇을 하다라는 뜻이죠. 간단하면서도 일상회화에서 아주 많이 쓰는 유용한 표현입니다. 자, 오늘 표현 the sooner, 이르면 이를수록, the better, 더 좋다, 즉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사장님께서 지시한 걸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하자 제이슨이 I agree, the sooner the better. 그래,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라고 대답했죠. 예문을 통해 오늘 문형을 더 익혀보겠습니다. Ask Roger today. The sooner the better. 라고 하면 오늘 Roger한테 가서 물어봐.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just got word from the boss that the marketing proposal needs to be in by next week, Monday. We should get started on it as soon as possible.
I agree. The sooner the better. I'll adjust my schedule so that we can get started on it right away.
Let's review. You would use this expression, the sooner the better, when you think something should be done as soon as possible. The sooner, the better. The sooner, the better. The sooner, the better.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사랑에 상처받은 여성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인데요. 조니 미첼이 부른 A Case of You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Just before our love got lost you said I am as constant as a northern star, and I said, constantly in the darkness, where's that at? If you want me, I'll be in the bar. On the back of a cartoon coaster. In the blue TV screen light. I drew a map of Canada.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9년 8월 23일 오늘.
Maxim Litvinov's policy of collective security had been scrapped at Munich. Now Russia and Germany signed a treaty.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은 7년 동안 양국이 무역협정을 맺을 것과 10년 동안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과 소련은 앙숙관계에 있었습니다. 특히 1938년 3월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곧이어 주데텔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자 소련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자 유럽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에 따라 독일과 소련은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나라들을 나누어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포함한 서유럽의 많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어 1941년 6월 독일은 독소 불가침 조약의 합의를 깨고 소련을 침공합니다. 이로 인해 소련 또한 제2차 세계대전에 가담하게 되고 결국 독일은 1945년 6월 연합국에 항복하게 됩니다. 1926년 8월 23일 오늘 미국 무성 영화의 대가로 불리는 미국의 영화 배우 루돌프 발렌티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Rudolph Valentino, the celluloid aphrodisiac, was dead. A flaming career was ended.
뉴욕에서 열린 발렌티노의 장례식장에는 2만여 명이 넘는 팬들이 모여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습니다. 1895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발렌티노는 18살 때 미국 뉴욕으로 이주해 식당 종업원과 카페 무용수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22살 때 헐리우드로 진출합니다. 이후 1921년 영화 묵시록의 내기사의 주인공으로 출연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그는 특히 검은 머리와 갈색 눈의 잘생긴 용모로 여성들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춘희, 피와 모래, 열사의 춤에 잇따라 주연을 맡으며 인기 정상에 오른 루돌프 발렌티노. 하지만 그는 1926년 오늘 31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사망 원인은 장 파열이었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